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2장 말씀 나누게 되는데 12장의 총 주제는 대환란기에 활약하게 될 7명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장의 주제는 사단이 철장에서 쫓겨난 후 이스라엘과 사단 사이에 전개될 마지막 투쟁, 그러니까 전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13장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일곱 명의 인물이 소개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우리에게 대환란기가 끝나고 영원한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생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대환란기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일곱 명의 탁월한 인물들의 출연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이어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이 소개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장에서의 지상의 성전에 대한 청량과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내용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11장의 마지막 절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장을 이어오는 절이 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장에 소개되고 있는 일곱 인격체는 자연과 초자연, 육과 영, 그리고 통치자와 국가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과 설명은 어찌 보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개될 인격체 가운데 첫 번째 인격체에 대한 연구함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점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첫 번째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이 매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하면 몇 년 전에 매우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갖춘 어느 목사님이 매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농담조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매기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면 그분은 이 매기 목사님의 예언에 대한 그 해석을 나름대로 좀 말씀해 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이분은 이제 매기 목사님에게 말씀해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매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당신께서 그분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는 그분과 동일한 생각을 당신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12장을 보면서 본장에 나오는 여자의 정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 요소인데 그걸 참 알기가 어렵죠.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에 대해 로마 캐톨릭 교회에는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그처럼 터무니없는 오류를 범하는 해석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여자를 모든 시대의 교회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모든 교파에서 발행되는 문서들이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단 종파를 창설한 여자 교주들 가운데는 자신을 가리켜 본문에 언급되는 여자가 바로 자기다, 화신으로 주장하려는 그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한 사우스코트, 그 사람은 자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814년 10월 자기에게는 한 남자 아이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녀를 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가리켜 본문에 나오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단과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캘리포니아의 여성 목회자들 가운데 여기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여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적인 해석 방법을 포기할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게 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자의 정체를 나타내는 표징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노후에 야곱은 해와 달과 별을 자신과 라헬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꿈속에서 요셉에게 진정으로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비록 그녀가 땅 위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여자가 아니고 그녀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여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행한 역할과 상응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한 아기가 아기인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면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성경 말씀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으로 우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본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한 것이 분명하며 그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보다 장차 이 땅에 와 자기들을 다스리게 될 지배자와 통치자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영원한 아들로 주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이것은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장차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평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은 순전히 거짓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평화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고 이 땅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란 이사야의 말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로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에 이곳에서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시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서 시브리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라 할까요? 좀 직접적으로 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란 말로 자기가 의도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문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함으로 그분께서 유대인임을 인정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견해는 정확했던 것이죠.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베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란 이사야의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12절에서 이 본절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합당하고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더라. 이 아이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뭐 내가 여기에 나오는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12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은 뭐 당연히 사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를 대하게 되는데 따라서 본장은 정말 우리에게 전혀 유쾌한 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붉은 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연재 만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웃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섭고 심각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라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요한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말했다면 그가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쓰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은 붉은 용이 사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가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러한 인격체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두 번째 표적에서는 사단의 정체가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력의 막대함 때문에 큰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불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열방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주님의 경배는 사단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단의 것임에 따라서 사단은 지금도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단의 역할을 한 것이 로마였죠. 하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붉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수식어 또 이 사단에게 늘 쫓아다니는데 큰, 그 다음에 붉은.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단은 인간의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는 것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목숨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은 오늘날 가장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술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이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악성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악의 전형이며 타락의 극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3장에 나오는 사단이 용과 유사한 것은 회복된 로마 제국과 적 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가 부여되고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헤롯과 빌라도를 비롯해서 여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뭐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가 가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확실히 이것이 사단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은 여러분 천군 천사 중에 3분의 1이 자기들이 멸망할 때까지 사단을 뭐랄까 따를 때 하늘에서 나타나게 될 광범한 반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책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증오심을 갖는 것은 그 아이가 장차 사단을 정복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실들로 본다면 이 12장에서 보는 이 용은 분명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에서 나오는 그 몇 명의 인물들, 적어도 한 7, 8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두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여자,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이고요. 용, 그것은 뭐 당연히 사단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